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두셨습니다. 귀한 주님의 자녀를 저희에게 맡기시고 또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훈을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미약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 주신 주님의 자녀를 온전히 교육할 터인데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가 혹 그리스도를 양육하는데 저에 대한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지혜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셨음에 저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이 시간을 들어 깨닫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양육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일서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네. 두 번째 학부모계요. 학부모 그 학교라고 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네 번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우세일 목사님께 학부모 학교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때 일주일을 말씀드렸는데 우세일 목사님께서 분기별로 나눠서 해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제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일주일 하고 말았다면 아마 실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잊을만 할 때 또 한번 스스로 자각하고 다시 한번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갖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서 오늘은 이번 학부모학교의 학습 목표는 삶을 변화시키는 칭찬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칭찬법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칭찬법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로 교제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그 잠재력, 그 무한한 가능성,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한번 같이 교제해 보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듣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받고 생활에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학부모 학교의 목표가 실천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천하는데 이것이 실제 삶에 아이들하고 교제하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또한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들과 이 대화법 같이 공부해가면서 같이 적용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신도 있습니다. 이 학부모 학교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내용들은 이 일반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서적들이라든가 여러 강연 그것들을 이제 총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그동안 많이 교육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별다를 게 사실은 없는데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라서 좀 색다르게 느낄 겁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좋은 말인데 불구하고 아이들과 대화법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곧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제해버리고 우스리를 제해버리고 그 핵심이 뭔가 그리고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해보니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과 교제 나누자 하는 게 학부모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적용해 본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모임 때 제가 그 모였을 때 모였던 분들의 그 많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중에 이 대화법이 성공하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굉장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받길 바랍니다. 듣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랑을 주지도 않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게 더 많아요. 사랑을 줘본 적도 없는데 그 아이에 향해서 우리가 기대는 큽니다. 그 아이가 좀 사랑스럽게 커졌으면 심지도 않고 거들러가는 거죠. 심은 게 있어야 거둘 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사실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배우는 대로 아이들하고 교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실천이니까 먼저 학부모 학교 때 하던 것을 잠깐 먼저 그 대화법에 대해서 상기시켜드리고 이번 학부모 학교를 수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인용되는 책들인데 먼저 번에는 성경적인 부모 교실을 가장 많이 활용을 했고 이민정 씨의 따뜻한 사람들의 얘기하고 따뜻한 부모들 이야기에서 사례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모와 아이 사이라고 하는 기너트의 책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들이 참석해 주길 굉장히 고대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아빠들이 이 자녀 교육을 해야 100% 성공합니다. 엄마들은 너무 어려워요. 아빠의 노력이 5라고 한다면 엄마는 한 20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쉽게 이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아빠들이 이것을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먼저 번에 그 대화법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대화법 그것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소리가
엄마는 날씨 엄마는 날씨 안다고 엄마는 날씨 안다
너 깨물지 말라고 했어
왜 이렇게 아이 키우는 일이 힘이 들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가버리고 싶어요. 다 놓고 그냥 나가버릴까라도 진짜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왜 났을까 안 날걸 그런 생각도 진짜 들 때가 있어요. 심할 땐
5살 주은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때리고 넘어뜨립니다. 결국 친구들이 모두 피해버리고 주훈이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참을성도 없어서 점심시간에는 주훈이만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 들으셨죠? 왜 나왔을까? 공감하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런 교육할 때마다 꼭 드릴 말씀 있죠? 왜 우리는 경험을 하고 깨달을까? 왜 그 아이들 죄성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죄성이 나올 때를 대비하라고 교육하는데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할까? 경험을 하고 그것을 겪는 게 참 이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더 많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 이런 부분이 어릴 때부터 나온 분들은 이런 교육을 하면 몸에 젖어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안 보이면 사춘기 때나 이제 나타날 거기 때문에 먼 나라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에는 약성이 반드시 나타나야 호랑이인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죄성이 있고 성경적인 거잖아요. 죄성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드리지만 사춘기의 그 어려운 것은 일생 중에 반드시 겪어야 된다. 반드시 겪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겪을 때 겪게 해주자는 거예요. 남들은 다 겪을 때 안 겪고 나중에 겪으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춘기를 겪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들을 감정 코치법으로 고쳐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 코치법도 단계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것을 이제 뺐던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 대화를 실천하려고 하니까 1단계는 뭐 2단계 뭐 그거 생각하다가 대화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뺐는데 감정 코치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먼저 강의에서는 뺐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실천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자 마음을 다짐했지만 또 이내 포기했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민정 씨가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아이가 9시까지만 게임을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11시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게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배웠어요. 이 대화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예. 현실을 사진 찍듯이 현재만 얘기하라. 11시 내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휴, 벌써 11시네요. 알았어요, 엄마. 조금만 하고 끌게요. 그랬는데 30분이 지나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화가 났잖아요. 그래도 배운 엄마예요. 예. 30분이 지났네. 그런데도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엄마. 그러면서 계속해요. 끌 생각 안 하고. 네가 늦게 자면 엄마도 늦게 자잖아. 엄마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거기까지 참 좋았잖아요. 근데 아기가 각본대로 아, 네, 알았어요. 하면 좋은데. 그러진 않았어요. 아이, 시끄러워. 그중에 이제 그때쯤 돼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폭발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너 안고 빨리 들어가 너. 다 팔아버려.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누나가 옆에 있다가 엄마는 잘 나가시다가 또 실패하네.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나한테 맡겨봐요. 하는 애를 데리고 들어가더랍니다. 잠시 후에 3분도 안 돼서 그 아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내일부터는 9시까지만 할게요.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나는 실패했는데 그 누나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걸 성공했을까 하고 그 아이한테 물어봤답니다. 근데 누나가 하는 말이 애들 마음은 애들이 알아요. 하고 안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못 참는 거예요. 제발 가르쳐줘라. 그때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너 엄마한테 혼나니까 기분 나쁘지? 어!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정을 낮춰줘라. 그랬죠? 그러니까 또 그런 거예요. 게임기 판다 그러니까 걱정되지? 어! 누나도 걱정돼. 게임기 팔아버리면 누나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이 다 깔아앉으니까, 읽어지니까 깔아앉으니까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거야.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내일부터는 9시까지 할게요. 네가 약속하면 아마 엄마가 용서해 줄지도 몰라. 두 가지 중에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엄마한테 뻗튕길 것이냐, 가서 죄송하다 그러고 게임기를 유지시킬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는 바로 나가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누나도 그렇게 대화할 줄을 몰랐어요. 만약에 엄마한테 혼났다라면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 미쳤어. 응? 너 엄마 말 안 들으니까 게임기 팔아버린다 그러잖아. 너 알아서 해. 누나도 못하겠면 너 알아서 해.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일부러 엄마한테 가서 그 잘못했다고 그래 하는 말을 할 때도 너 빨리 가서 잘못했다 그래. 게임기 팔아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다그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대화법을 배운 적도 없는데 엄마가 일단 놔둔 그 대화법 책을 10번 읽었대요. 10번 읽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나만도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10번 읽고 나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나 그리고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그리고 동생하고 대화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실제 대화법은 적용해서 그 효과를 보면 실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운 게 이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감정코치법을 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감정코치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축소 전환형이 있고 억압형이 있고 방임형이 있고 감정코치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분을 다른 데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 축소 전환형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손상된 그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으로 돌리더라도 그 아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것으로 돌리더라도 먼저 감정이 계속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원인이 된 감정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축소 전환형이고 억압형은 막무가내로 그냥 그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억압형이고 방임형은 감정은 이렇게 받아주는데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려놓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과잉보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허용만 하는 것이지 방법적인 것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 방법적인 것까지 해결 방법까지 얘기해 주는 게 감정 코치형입니다.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감정 코치형입니다. 그 네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아빠, 어떻게 금붕어가 죽었어?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금붕어가 죽었네. 지영아, 뭐 극한들 갖고 그래.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쟤도 안 먹어.
아, 왜 그래? 너 피자 좋아하잖아. 자, 웃어봐, 응? 그럼 아빠가 다른 금붕어 한 마리 사줄게. 자, 가자. 응? 자.
금붕어가 죽었어.
에이, 난 또 뭐라고. 지영아, 그깟 금붕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을 줄 알겠다. 응? 뚝 그치고 어서 가서 씻어. 지영아, 아빠가 빨리 씻으라고 했지? 아빠는 안 들을래?
금붕어가 죽었어.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슬프구나. 그래, 슬픔은 울어야지. 실컷 울어라. 지영아, 왜 그래? 아이, 우리 지영이 그래서 우는구나. 지영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예쁜 금붕어가 죽어서.
아, 우리 지영이 사랑해.
우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금붕어가 죽어서 아빠도 속상하고 슬퍼. 네가 이름도 지어줬었잖아, 그치?
미미야. 근데 미미가 죽었어.
아, 미미였구나. 지금 우리 딸 기분이 어때?
너무 슬퍼. 저 금붕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아빠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 금붕어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우리 금붕어랑 멋있게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빠랑 아파트 마당에 묻어주자. 우리 딸 아직도 많이 슬퍼?
아니야,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저렇게 멋지게 대화 한번 해보고 싶죠? 이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될 게, 감정코치법으로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저 감정코치법은 100% 그렇게 대화를 성공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 하면 되냐면, 10번 시도해가지고 3번 내지 4번만 감정코치법으로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갖고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포기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실패했으면 그때 감정이 너무 지금 북받쳐서 안 되면 시간을 두고 아침에 그 대화가 실패했으면 저녁 때 가서 그 대화를 다시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 다음날 해도 됩니다. 아니면 한 달 뒤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거예요. 당일에 한 것처럼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읽어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부모님 그 상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여기 준이에 대해서 감정코치법을 배운 엄마가 두 달 만에 이 아이를 바꿉니다. 먼저 남편을 바꾼 것은 몇 주 만에였죠? 2주 만에.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그렇게 쉬워요. 그러겠죠?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두 달 동안 했는데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한 달 됐을 때하고 두 달 됐을 때가 있는데 이제 보시겠습니다.
감정 코치 교육을 받은 준이 엄마.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좀 잠을 자고 가야 될 것 같아.
어?
잠을 자고 가야 될 것 같아.
왜? 준이 들었구나. 그러면 가서 손 예쁘게 씻고 오세요.
힘들어. 힘드는데.
너무 힘들구나. 얘는 파랑이.
감정 코치에 한 발짝 다가간 준이 엄마. 준이의 질투 대상이었던 동생에 대한 감정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거 말았어요. 오빠를 왜 오빠를 힘들게 하는구나. 얘 갖고 가가지고 금이수하고 금준 민영지 좀 해주면 안 될까? 가서 해주세요. 그 애를 이해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준이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어투 있잖아요. 하시라는 말투로 그렇게 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게 뭐 했구나라는 말이 제가 안 쓰던 말이니까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용해야지 되는데 그 또 생각 안 하고 할 때는 먼저 또 항상 평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약간 그걸 하게 되면 애가 바뀌긴 바뀔 것 같아요.
네가 이수랑 싸우면 엄마가 뭐라고?
응?
혼냈어?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안 혼냈어? 옛날엔 어떻게 혼냈어요?
아주 아프게.
응?
아주 아프게.
아주 아프게?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말 안 돼서 계속.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안 그래요?
네.
두 달 후 틈만 나면 동생과 싸우던 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 동생 이수가 떼를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준이가 동생에게 감정 고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자 이수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수는 오빠의 친절에 금세 표정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두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다? 채워야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손가락.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너무 튼튼해서 아빠 손가락을 하기로 했어. 엄마 애벌 경건도 갖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 아이가. 감정 고치법을 배워본 적도 없는 아이가 듣기만 했는데 저렇게 잘 해냅니다. 저렇게 어린 아이도 잘하는데. 엄마가 한 달 됐을 때 이 아이가 그렇게 하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게 힘들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꼴값 떨고 있네 그러더니. 근데 힘들구나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얘기지만. 그런데 그 아이가 저렇게 완전히 바뀌잖아요. 실제로 저는 행동을 보이게 된 것은 엄마가 그만큼 사랑을 심어줬으니까 걷어드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사랑을 준 일도 없고 우리는 바라기만 하고 기대만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마지막 아이가 주먹질을 어디다 하는지 아세요? 아빠랑 같이 엄마한테 하는 거잖아요. 예.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감정 대화법,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대화법, 그것이 이제 처음에가 돕는 자세를 취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 정, 의가 있다 그랬죠.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 평행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평안한 거예요. 그 평강을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편안한 생활 자체예요. 메슬로우의 5단계도 무조건 안정이었죠. 어릴 때부터 계속 생존의 안정, 안정의 안정, 소속. 그 다음에 내가 성취해가고 있는데 그리고 자아실현하는데도 모두 안정한 안정을 원하는 겁니다. 안정 속에서 모든 걸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 평행 상태에 있을 때에는 아이가 편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 아이가 말을 한다 그랬죠. 말. 말하는 그 자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 그 말은 왜 하느냐? 내가 지금 감정과 이성의 평행 상태가 깨졌다 하는 뜻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움 요청하거나 무엇을 부모에게 말하려고 할 때는 그러면 그 말 자체를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대화가 되려면 쌍방 간의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여기서 말을 했는데 내가 끊는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대답을 하고 서로 소통이 될 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 그러면 대화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평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감정은 이 말한다고 할 때는 평강이 깨져서 감정이 올랐다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우선은 감정을 낮추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감정이 오른 상태에서 그 말에 대해서만 대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평강이 깨졌구나, 감정이 올랐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먼저 받아주고 그리고 대화를 해야지 이성적인 그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만 생각하면 대화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감정 코치법에도 몇 단계 이렇게 5단계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적용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 그림만 잘 생각하시면 아, 이 아이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평강이 깨졌구나. 나는 저 감정을 낮춰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받아주는 겁니다. 유치원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거는 그 말 자체가 평강이 깨졌다는 얘기죠. 꼴값 떨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더 상승되는 거죠. 엄마랑 대화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힘들구나. 그러니까 팍 꺼지는 거예요. 힘들구나. 그러니까 팍 꺼지잖아요. 그죠? 엄마가 엄마한테 혼나니까 걱정되지? 읽어주면 바로 꺼지는 겁니다. 읽어주면. 그렇게 요 그림만 잘 생각하셔도 대화하는데 성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잠재력을 개발하라. 이게 주된 그 학습 목표인데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대화법, 도와주는 자세를 취한다 그랬죠. 첫 번째 단계가 엄마 아빠 찾으면 등으로 아이들을 말을 듣지 말아라. 등으로 말을 듣는 분이 있잖아요. 엄마들 특히. 설거지하면서도 반드시 아이가 부르면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그 눈높이 맞춰서 엄마 찾았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귀 뚫렸어 뭐. 말해. 다 듣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빠들 이래요. 아빠들. 아빠 없어. 그렇게 하시는 분은요 나중에 아빠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길동아 숙제해야 돼요 하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아빠 그러면 뭘 요구하려고 하는지 벌써 아는지 몰라도 없어가 아니에요. 아빠 찾았냐? 그리고 대화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맞장구라는 거예요. 맞장구는 말하는 걸 그대로 되돌리면 된다고 했죠. 학교 가기 싫어. 화를 냈어요. 말했습니다. 감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 내리는 방법은 말한 걸 그대로 다시 반복만 하면 된다고 했죠.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일단 엄마가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구나 하고 자기의 모든 걸 쭉 얘기합니다. 너 미쳤어? 학교 가기 싫다고?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맞장구 쳐주는 겁니다. 맞장구 자체도 말한 걸 그대로 뒤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맞장구 할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그때는 그랬구나 또는 네가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자꾸 대화를 하게 해서 맞장구 할 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네 말을 감정을 받아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면 아이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나갑니다. 엄마 밥 줘! 아직도 밥 안 먹고 뭐 하고 있었어? 밥통에 밥 해놨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얘가 받아들이는 그 준비가 안 됐다 생각하잖아요. 배가 많이 고프구나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말을 그대로 뒤집은 건 아니죠. 엄마 밥 줘! 그러면 맞장구로 그대로 한다면 밥 먹고 싶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을 좀 더 세련되게 하는 것이 배고프구나 하는 겁니다. 맞장구는 말 그대로를 그대로 반사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메아리처럼. 그게 맞장구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맞댕이죠. 예, 감정 더 올라오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예, 맞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전달법이잖아요. 나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 훈계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그 훈계하는 것은 현재만 얘기하라. 그렇죠. 사진 찍듯이 현재만 얘기하라. 방이 지저분하면 방이 지저분하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방이 돼지우리네. 네. 사진을 찍었는데 돼지우리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지저분한 방이 찍히지 돼지우리가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평가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미 엄마한테 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사진 찍듯이만 하라는 거예요. 사진 찍듯이. 방이 지저분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현재만 얘기한다고요? 교육의 목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 그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어떠한 교육이라도 교육의 목표는 스스로 소개해 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예요.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해버리면 스스로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더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현재만 얘기하면 들어보고 정말 지저분하네. 내가 치울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 대화법에서 제가 말씀드릴게 예,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각, 정직, 책임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각을 하게 하면은 돼지우리래네. 방이 지저분하네. 자각시켰잖아요. 자각시키면 정직해져요. 정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이 지저분하네. 그러면 둘러보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정직해서 거짓말 안 해요. 막 뭐 너 이거 방 벌써 며칠째 이렇게 지저분한지 알아? 너 그래가지고 시집 가겠어? 과거, 현재, 미래 다 나오면 치울 거예요. 그리고 안 치우죠.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만 얘기하면 정직해지는 거예요. 어휴 정말 지저분하네요. 엄마 걱정 말아요. 칠게요. 그렇게 됩니다.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자기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 문자로 단어로 얘기하면 자각, 정직, 책임인 거예요. 그것은 계속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부탁드린 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좋은 부모가 될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엄마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 아빠 많이 노력하고 있다. 좋은 아빠가 될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술, 담배 끊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을 미심쩍게 듣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럴까? 치! 하고 마음속으로 갖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직접 나타나면 마음에 믿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이 부모님에게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안하다. 뭐 잘못했을 때 내가 미안하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버드 공부벌레들,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라는 그 게 있었는데 킹스필드 교수가 네, 죄송합니다. 분당 지하 1층의 스포티지 43-4333 차량 이동해 달랍니다. 43-4333 스포티지입니다. 킹스필드가 워낙 아주 강하게 숙제도 많고 굉장히 엄하게 그 다스려요. 그러니까 한 그 대학생이 도저히 참다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고집불통의 이기적인 독재자의 구제불능인 개 같은 사람. 거기까지 얘기하는데 나가다 말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 얘기하던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쩔 바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그때 킹스필드가 환한 얼굴을 딱 하면서 오늘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쓸모있는 말이군 하고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의 반응한 어떤 그런 것, 그 감정을 읽으면 우리가 그 아이에게 맞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학생 지도할 때 한 번도 저한테 반항한 친구가 없었는데 딱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강하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 그 친구가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벌 받다 말고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굉장히 화가 났는데 제가 당황해서 그런지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다릅니다. 선생님이 들을 말을 들었구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는 자기도 얘기해놓고 자기도 성질에 자기도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얘기해놓고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제가 엄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해가 안 됐대. 저 엄한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는지. 그다음부터 자기가 제가 하는 말이라면 다 이렇게 따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그 위기가 기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힘든 얘기를 들을지언정 그 들을 준비도 우리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도 감정코치법 해내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부끄럽잖아요.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과하는 거 보겠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아빠도 실수하고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실수한다 해도 아빠,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라고 말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실수는 하면 안 되는 것이라 여기고 계속해서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겠지요.
어린아이도 엄마 아빠가 잘못된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구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신해지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더 가까이 와요. 엄마 아빠한테.
부모가 사과라면 아이도 사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설사 싸우더라도요, 예전 같으면 그냥 토라져서 들어와요. 미안하단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들어와 버리는데 이제는 미안해 하면 다시 놀이가 다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친구도 같이 닮아가요. 또 그 친구 다 잘못했을 때 미안해 그러면 우리 아이도 괜찮아 이러고서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놀이의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요.
부모님이 분명하게 내가 여태까지는 너가 느끼고 생각하는 감정들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온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지금부터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가 지금 마음속에 고민하는 게 뭔지 네가 지금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슬퍼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얘기를 좀 해주지 않겠니? 내가 한번 너한테 배워보고 싶다. 이런 자세로 다가가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달라진 부모님의 모습에 처음에는 어색해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부모님의 모습의 아이들이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을요.
그 아이들의 말 그 자체가 아이들을 향해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 그 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하는데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그 아이들에게 꾸정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충격받으면서 자기가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하면서. 그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휴일을 맞아 신나는 물총 싸움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이 새삼 떠오르는 즐거운 시간. 그런데 그 추억의 뒤편으로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이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누구 닮아서 이러느냐. 엄마 아빠 편가르기 하듯이.
언니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게 좀 제일 큰 상처였죠. 저 같은 경우는.
비교하잖아. 옆에 집에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 하면 뭐 매맞는다.
네가 뭐 이렇지 뭐 항상 이런 식이지 막 이런 거.
밤에 어디 한구석에는 좀 저 응어져 있다고 할까 그런 얘기들이. 너는 왜 형보다 좀 못하느냐.
자기 자존심을 좀 부모님께서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할 때 그런 게 평생 가더라고요.
독설이 담긴 꾸중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너같이 성질 더러운 애를 도대체 누가 좋아하겠니? 아휴,
넌 도대체 왜 그렇게 멍청하니? 아휴, 앞길이 정말 뻔하다 뻔해.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아휴, 내가 왜 너 같은 걸 낳았나 몰라. 아이고 속상해.
넌 정말 왜 그렇게 뚱뚱하니? 하긴 맨날 돼지처럼 먹기만 하니까 그렇지. 아이고.
얼굴이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어? 엄마 말 좀 들어 좀.
야, 이 돌대가리야. 이게 점수냐? 점수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틀려. 아이고, 저게 누굴 닮았을까. 아이고.
인격과 능력에 대한 이런 비판은 아이들의 마음에 평생 상처를 남기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동영상 볼 때마다 저는 마음 아픕니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실천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말이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 부탁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무릎을 꿇고 도련님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자녀라는 걸 실제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렇게 험한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도로 돌려드려야 할 그 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가정 중에 있는 내가 올바로 양육해야 될 내가 어떻게 함부로 그 아이에게 이런 독소에 꽂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그 말이 생각날 때마다 아이들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너 어릴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그때 얘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때 뭐 섭섭했다면 섭섭했다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해요. 아, 그러냐?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이래이래 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지금이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아이한테 굉장히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리고 안정을 주는 그런 효과를 많이 봅니다. 수시로 미안하다 하는 거 정말 그 아이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은 제가 5월달 학부모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사랑을 주지도 않고 사랑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받은 그것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5절 고린도전서 13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시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징계할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해왔었는데 성경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해도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성질에 못 이겨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막 했잖아요. 너 때문에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누구의 유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실제로 아이를 향한 사랑이라든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너 그러려면 나가. 뭐뭐 하면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뭐 하면 엄마가 뭐 해줄게, 아빠가 뭐 해줄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흥정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춰서 아이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신 겁니다.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이들에게 대해서 사랑이 있으면 조급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10년 후, 20년을 내다보면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몇 년 전인가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학부모를 소환했습니다. 아빠가 갔는데 운동장에 몇 명의 아이가 비가 오는 운동장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부모 드물게 그 담임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랬을 텐데 이 아빠는 그 아들 벌 서고 있는 옆에서 같이 엎드려 뻗쳐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나중에야 그 담임이 보고 그 내려가서 담임이 오히려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랑을 보일 때 아이는 변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오래도록 전해 내려온 얘기가 있는데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전라남도 도지사가 그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가정방문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 때 전라남도 도지사급 되니까 아나무인으로 컸던 거예요. 다 아버지한테 굽신굽신하니까 담임선생님도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담임선생님을 가정방문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가정방문 오면은 이렇게 몇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안내해 줄 아이들하고 같이 오잖아요.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전라남도 도지사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방에서 뛰쳐나와서 그 문어기, 그 집 어기, 마을 어기에까지 나가가지고 그 담임선생님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아랫목에 방석을 딱 받쳐들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도지사는 운목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빠가 최고 높은 줄 알았는데 담임선생님이 제일 높은가 보다. 그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시킨 한 장군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교사로 있을 때 저보다 3년 선배한테 들었습니다. 그 자기 동창, 여동창이 있는데 여자 동창의 동생에게 이걸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라면 저랑 뭐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아빠가 김선일 장군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별입니다. 장성. 그러니까 전부 다 경례 붙이고 모두가 구신거리니까 자기도 장성인 양 의시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알고 있었던 이 장군이 담임선생님을 가정방문시켰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맨발로 뛰쳐나가서 담임선생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아랫목에 방석을 받쳐들고 앉으십시오. 똑같이 운목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이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래요. 이 아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제대하려고 그러는데 청소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제대하는 날이에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 군대 생활하다 제대하는 날인데 청소하는 겁니다. 장성이 떴다고 청소 막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인가 하고 제대할 때라서 그 청소하는 데 참여 안 하고 그냥 하도 부산 떠니까 그랬는데 이제 뭐 군악대가 빵빠레 울리고 막 난리 난 겁니다. 자기네들 그 제대시키느라고 빵빠레 울리는 것이 아니라 장성이 온다고 뭐죠? 정문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서부터 그냥 막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장성이 딱 왔습니다. 근데 그 장성은 부대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대장이 밖에 튀어나가가지고, 장군님, 왜 안 들어오십니까? 어?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야? 나는 여기 내 아들을 지금 마중 나왔다네. 아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이 아이는 아버지의 어떤 그 배경을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성이 뜬다는 소문에 막 청소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아이를 마중 나온 아버지의 역할로 온 것 뿐이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그 사랑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원받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것이 왜 나는 30대가 돼서나 그것을 알았을까?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자체를 왜 이제서야 내가 알았는가? 그게 제일 죄송했어요. 왜 나는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왔던가? 그래서 저는 당시에 반 지하에 살았는데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숨겼어요. 그리고 저희 자매가 자기를 기다린 겁니다. 저희 자매는 그때 너무 구원받아 좋다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빨리 자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돼서야 겨우 들어갔어요. 그때 방이 이게 삼각형처럼 생긴 집이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한쪽이 방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아이들하고 같이 자는 아주 어릴 때 아이들하고 같이 자는 방이었고 하나는 그 빈 방으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 방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을 딱 끄고 저희 자매가 분명히 자나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아무도 없으니까 나의 뭐 자존심 이런 거 없으니까 제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존심을 보였는지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문을 닫고 나서 깜깜한 밤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하신 그 고통 그리고 그 모든 은혜 그 사랑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던 거예요. 무릎 꿇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림에 많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그림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탁 했어요. 그런데 뒤꿈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편한 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손을 딱 했어요. 손끝이 코를 향해야 되나 하늘을 향해야 되나 고개는 어느 정도 숙여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아무 생각이 안 날까? 감사합니다. 또 생각이 안 나요.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때까지 왜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모르고 살았던가? 그 감사함이 있는데 왜 여기서 터져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렸어요. 쫙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아요. 아까보다는 좀 더 겸손해진 것 같아. 쫙 했어요. 이제 좀 마음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답답해져요. 그때는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렇게 터져나와야 될 텐데 이 마음이 안 나오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머리를 더 낮췄어요. 그러니까 조금 낮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성이 안 차. 그 방바닥을 파고 싶었습니다. 흙이었으면 아마 팠을 거예요. 그래서라도 머리를 더 낮추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변할 수조차 없었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고 감동을 주었을 때에만 그 아이들이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려면 그만큼 사랑으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그 사랑의 기술을 안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그렇잖아요. 농부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랑 기술, 자녀 양육에 대한 그 교육을 받지 않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용감하기 이를 데 없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웠는데도, 대어법을 배웠는데도 실천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실천만 하면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대화법, 이것을 모르고 막연하게 키우는 것과 이 대화법을 가지고, 힘들지만 이 대화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힘드냐? 막연하게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뼈에 사무치는 그런 힘든 고통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정말 아무런 지식 없이, 자녀 양육하는데 아무런 그런 지식 없이, 기술도 없이 자녀 양육하는 건 더 어렵다는 겁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더 그런 것을 절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감하고 나서야 나중에 이 교육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 교육을 배우고 실천하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자, 농부들은 비록 씨지만, 그 볼품없는 씨지만 이것을 심으면 어떤 작물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럼 시기적절하게 그걸 가꿔 나갑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풍작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보네. 릅. 네. 농사에 기술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연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장이란 말 있잖아요. 조장. 그 송나라 때 한 사람이, 이 조장 아시죠? 밭에 모를 심은 겁니다. 모를 심었는데 매일 내다봐도 자라질 않은 거예요. 근데 싹이 났어요. 야, 싹 났네. 그런데 그 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자라게 해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일일이 뭐를 다 뽑았어요. 뿌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뽑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를 하나하나 다 뽑으려니.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다 뽑고 나서 너무 지쳤어요. 집에 와서 내가 뭐 자라게끔, 다 자라게끔 내가 도와줬다. 다 뽑아줬다. 해놓고서는 얘기하고 지쳐서 굴아 떨어졌어요. 이 집안 식구들이 큰일 났다고 밭에 나가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 말라 죽어 있어요. 그래서 조장이라고 하잖아요. 조장.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잖아요. 자녀 양육은 아무런 기술 없이 막연히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조급해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반사적으로 그 어려운 생활을, 그 시절을 보내는 걸 보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 기술이 없으면 풍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고, 제가 매뉴얼이라고 했잖아요. 매뉴얼. 자녀를 주고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화법 정말 서로 같이 실천해가면서 부족하고 힘든 부분 그런 걸 서로 같이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짧은 30초 그 생각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조급한 마음에 한 그 말이 30년 동안 간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한 말에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우리가 한 그 말에 아이가 평생토록 원수지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 이거를 먼저 번에 보여드린 이 그림 이거 생각해내느라고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예. 이거 아시죠? 거울.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거울을 보는 겁니다. 거울을 봤을 때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당연히 이렇게 닦는 거예요. 거울을 100% 믿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 스스로 모르니까 주변에서 얘기해주는 그 말이 전부 다 거울인 겁니다. 그래서 넌 왜 이렇게 멍청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은 다시는 멍청한 짓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얘기하지만 아이는 그것이 거울이기 때문에 나는 멍청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거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울 보고 지저분하면 닦는 것처럼 그 거울에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다 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나서 내가 그것을 무마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미안하다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축소전환형처럼 그 상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풀어주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려면 그 먼저 원인이 된 그 감정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진행이. 그래서 미안하다 하는 말 그것은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부탁한 것처럼 사춘기가 되면은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 그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빠도 그랬어. 그런데 이러이러 해가지고 다 나중에 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할 때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뼈가 먼저 자라기 때문에 키는 아버지 키보다 더 클 수도 있는데 힘은 아직 안 생긴다는 거죠. 근육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이제 아빠처럼 이제 근육이 붙으면 얼마든지 아빠보다 더 힘을 낼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죠. 키 빼기는 커가지고 힘은 뒀다 뭐 하려 그래. 그런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계속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중이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인격적인 존중이란 이런 겁니다. 이걸 끝까지 지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인격적인 존중이란 저희가 먼저 시간에 아동기하고 청소년기만 나눴잖아요. 아동기에는 우리를 자신들을 지배해 주기를 바라죠.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중이라는 말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인격적인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달라는 거 다 사주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슬로의 그 5단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정. 그 아이들이 안정. 그것이 평강이잖아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자기가 안정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나를 지배해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청소년기에는 내가 안정 속에서 살기 위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중이란 말은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 지배해줘야 할 때는 지배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체벌이 필요하다 그랬죠. 고의성이 있으면 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그때마다 근실이 징계하라고 했더니 그때마다 때려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굉장히 무서운 선생으로 아주 이름나 있지만 항상 때리는 건 아닙니다. 그 학교에 가면 죽어도 4년 정도 있다 가는데 호되게 한 녀석 혼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4년 동안 써먹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혼내야 될 때 매섭게 혼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회초리를 아이들 보는 데 올려놓는 거예요. 냉장고 위, 뭐 액자 뒤, 뭐 장롱 위. 그래서 보여야 됩니다. 손잡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를 덜어야 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맞아본 경험이 있어서 또 매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 맞아야 할 일이 있다. 그럼 저는 목발 있죠. 목발이 참 학교에 많습니다. 목발 하고 와서 애들이 막 하다가 부러뜨리는 게 많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저는 이제 그 회초리 몽둥이도 썼는데 엎드려 뻗쳐 하고서 이제 그럼 이제 아이들이 워낙 이제 엄한 선생이니까 저 앞에서 하여간 아이들이 잘 따릅니다. 뭐 군소리 없어요. 제가 안 했어요. 뭐 이런 거 안 해요. 요즘 애들은 그 물귀신 같은 짓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과 정말 달라요. 너희놈 그러면은 딱 일어나긴 해요. 쟤도 그랬네. 전부 그래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진짜로. 그 영웅심 때문에 이 친구가 그래도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왜 저만 혼내요? 막 이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은데 제가 여기 지적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뻗들어 뻗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뻗치면 저는 그럽니다. 몽둥이로 떼는 척 하면서 제 발바닥을 딱 때려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안 맞았거든 소리 났는데 다신 그러지 말아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 어느 때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럼 손바닥에다 제가 이게 써줍니다. 이거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말입니다. 이 아이 손바닥에다가 한자로 이렇게 써줘요. 신도 이렇게 써줘요. 이거 내일까지 뜻을 풀어오거라, 알아오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가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뭐 찾아보겠죠. 사전도 찾아보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아이 와가지고 선생님 뜻 알았어요. 그래 뭐냐? 이 삼갈신입니다. 그죠? 홀로 독자잖아요. 이 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누가 보거나 말거나 내가 정도를 걷는 겁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내가 할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볼 때는 착한 일하고 안 볼 때는 딴짓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보거나 말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선악을 구분해서 착한 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독이라는 걸 그렇게 아이가 알아오면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잘 안 해요. 아이들이 그런 나쁜 짓을 안 하려고 그래. 네,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해줘야 될 때는 지배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이게 간단하게 혼내줄 때는 꿀밤을 양쪽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꿀밤을. 그 애들이 아주 질색을 하는데 이 꿀밤을 이렇게 줍니다. 1000볼트, 뭐 3만볼트.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 귀한 자녀일수록 캐출이 되라 들라는 거기 보면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게 뭔지 모르셔? 이런 겁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나요? 남자를 보면은 어딘지 아시죠? 예. 네. 여기 목이 있잖아요, 목. 여기서 이렇게 흉쇄 유돌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 근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하고 이 흉쇄 돌근 내려간 이 부분을 두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어깨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여기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아! 합니다, 이렇게. 되게 아파요. 그런데 눌러주고 나면은 시원해요. 너 엄마 그래도 말 안 들을래? 이렇게 할 때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아이들 그때그때 그 고의성이 있어서 체벌해야 할 때는 그런 간단한 것으로 지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인격적인 존중이라는 거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과잉 보호다. 그 아이들은 성장했을 때 굉장히 심한 고통이 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랑. 사랑받고 싶어 할 때는 사랑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그 아이에 맞게끔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중,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인격적인 존중이 뭐냐? 때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 대할 때마다 내가 이 아이의 거울이다. 이래 생각하면 말을 자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함부로 얘기 못할 거예요. 저도 이 그림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달할까 하고 이게 고안해냈지만 제가 봐도 끔찍해요. 이 생각만 하면 그냥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안달하지 않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져라. 기술이 농사 짓는 기술이 많을수록 기다릴 줄 안다. 그리고 풍작을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풍작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교육의 목표는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 있다. 스스로 세워주는 데 있다. 그런 거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각, 정직,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주는 것.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은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각을 하지 않고 무마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할 때 감정을 왜 받아주느냐. 스스로 자각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뭐 질문하면 대답을 잘하네요. 그러면 자신 있게 틀려라. 왜 두려워하느냐. 자신 있게 틀려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모험심이나 이런 것, 그런 것이 배우는 것이지 결과 때문에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것, 그것은 배우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직이죠. 이 정직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정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있어요.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뭐 잘못하면은 이제부터 투명한 경영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느 집에 대박난 집이 있답니다.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집은 조미료를 조금만 넣습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것이 정직하게 진솔되게 느껴서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알죠? 코카콜라 회사에서 굉장히 고민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 코카콜라 안에 암, 발암 물질이 있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을 발표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코카콜라에 아주 소량이지만 발암 물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매상이 더 올랐대요. 그렇다면 우리 건강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또 다른 데에서 공격해서 코카콜라가 매상이 많이 줄었지만 그렇게 정직했을 때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인 책임이라는 것은 의무적인 책임이 있고 자발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책임이 아이들이 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발적인 책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명절 증후군. 그게 이제 시어머니는 자발적인 책임이에요. 며느리는 의무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즐겁게 만들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그 주인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도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자발적인 의무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잉태하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꿈을 갖게 하면 자발적인 책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갖게 되면은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맞춰서 힘껏 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책임인데 자각부터 말씀드릴게요. 감정코치법이 왜 나오게 됐냐면 이런 겁니다. 기쁨이나 즐거움 뭐 이런 좋은 감정들 있잖아요. 좋은 감정들은 우리는 좋다라고 얘기하고 짜증내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감정들은 나쁜 감정이라고 애들한테 가르쳐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좋은 감정은 마음껏 표현하고 나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왔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불건강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감정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자체가 전부 다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소중한 감정을 발산하게끔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감정, 이것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감정일 뿐인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항상 겪게 되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가 슬프거나 우울하면 왜 슬퍼? 엄마한테 얘기해. 왜 얘기 안 해? 빨리 얘기 좀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쁘면 가만히 놔둬요. 그러잖아요. 기쁜 것을 묻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 더 기뻐지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쁜 어떤 그런 것들이라면 문제 삼지도 않아요. 그런데 슬프거나 우울하면 문제 삼아서 막 다그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그 감정을 발산하지 못하면서 자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슬픔부터 볼게요. 여기서 다섯 가지만 제가 이제 뽑아놨는데 슬픔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슬픔을 발산하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우울증처럼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아이가 되고 더 내성향으로 이제 아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라는 걸 발산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이제 이혼한 아이를 예를 들었는데 아빠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발산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하지 말랬지? 그러면 얘가 얘기하겠어요?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우는 겁니다. 발산하지 못하게 하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아이는 소극적이고 그리고 우울증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응어리가 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빠가 언제든지 이거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아이들 울다가 지치잖아요. 팍 우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같이 울면 아이가 그 아빠하고 동감하기 때문에 같이 감정을 나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산하면서 그것을 쉽게 이겨냅니다. 나중에 또 엄마가 보고 싶어졌을 때 아빠가 또 이렇게 안아주면은 그 슬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크게 슬퍼하지 않고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 겁니다. 네. 르르르르 아이랑 막 울어주는 거예요. 막 울어주고 그래 많이 보고 싶겠구나. 사실 아빠도 보고 싶단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막 지치죠. 힘들고 그러면 야 안 되겠다. 배고프다. 밥 먹고 다시 울자. 감정이 얼마든지 풀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감정 슬픈 것을 이게 풀어주는 겁니다. 또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난 것은 화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화를 건강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게. 어떤 엄마가 아빠가 그냥 카드를 너무 많이 썼나 봐요. 미쳤어 미쳤어. 난 몰라. 신문팔이 하든 뭐 우유 배달하든 알아서 해.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뭐 이혼이라도 할 정도로 막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아이들이 불안해지잖아요. 안정을 항상 줘야 되는데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게 그거잖아요. 제일 좋은 선물은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 보이는 것. 그게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운 엄마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흠대면서도 화를 못 내고 아빠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또 아빠도 마찬가지죠. 아빠도 예 자각이죠. 자각하고 자기가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책임질 거라고 하는 그 신뢰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여보 정말 미안해. 가정에 도움도 못 되고 말이야. 그 회사에 어쩔 수 없이 뭐 변명도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해서 쓸게. 그렇게 자기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잘못을 자각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책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무모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싸울 수 없고 화를 나는데도 그냥 꾹꾹 참으면서 딱딱딱 그냥 설거지 하는 거예요. 밥 하는 거죠. 아이들은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밥 다 해놓고 나서 얘들아 아빠 식사하라 그래. 식사하시라 해라. 아빠 식사하시래요. 아빠가 와서 좀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응? 이렇게 숙인 자세로 말해. 아내한테 얘기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밥 먹으라고? 밥 먹어야지. 야 반찬 많네. 허여물거나 김치 있는데 야 맛있겠는데 장모님이 갖다 줬나? 내가 했어요. 찍어도 잘못 찍죠. 당황스러운데 뭐 제대로 찍겠어요. 우리 남편들이 그걸 사실 모릅니다. 저도 그걸 몰랐어요. 자각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금방 받아주고 그렇죠? 다시 돈독해지는데 그런 것을 잘 못했던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씩씩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나 다 했다고 했는데 숙제 다 했는데 그 엄마는 이 아이가 숙제를 안 가져가서 혼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잖아요. 많이 속상했겠구나. 엄마도 네가 숙제 다 한 거 아는데 이렇게 읽어주면 좋잖아요.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항상 덤벙 대더니 싸다 싸. 그러면서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 아이는요. 숙제 한 것만 생각하고 가져간 거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럴 땐 먼저 뭐 하라고요? 자각을 시키라. 자각을 시켜줘야 돼요. 자각을 시켜주는 게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감정을 읽어주면 돼요. 그래 엄마도 봤는데 굉장히 속상했겠구나. 그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감정이 줄어들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니? 그러면 아이는 정직해지고 책임을 지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각이 됐으니까 엄마도 내가 숙제한 것을 아니까 받아줬으니까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챙겨서 가져가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가 책임지는 행동까지 가게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러움. 부러움은 노력하려고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질투,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잘 건강하게 잘 표현하게 하면은 노력하려고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걸 질투할 수 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질투해본 아이는 질투를 빨리 끝내는 겁니다. 마음껏 질투하게 하면 굉장히 부럽지. 야, 엄마도 부럽다.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면 그것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질투를 못하게 하면은 어줍지 않게 질투한 애들이 계속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도 계속 그 도와주면 오히려 그것을 노력하는 것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나 이제 아이들도 이제 뭐 자라면서 보면 뭐 하려고 뭐 되겠다고 하는 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길을 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요, 내가 봤을 때 아, 저 친구가 참 멋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닮아갑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그러다가 또 이내 실망스러워요. 그럼 다른 친구 또 쫓아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가치관을 가져가는 겁니다. 정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가지면 이미 그 뭐 미리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경험하면서 자기가 아닌 건 아닌 거로 정리해 갑니다. 나 박지성 같은 선수가 될래? 축구선수 될래? 내가 박지성 같은 선수가 된다고? 아서라 할 필요가 없어요. 너 박지성 선수가 되려면은 박지성 선수 봤지? 예? 90분 동안 그냥 풀로 뛰는 거 봤지? 그러려면 뭘 먹어야 되는 줄 알아? 지구력 키우려면 야채 먹어야 돼. 야채 많이 해줄까? 오! 이제 야채 많이 해줘. 야채 나 많이 먹을 테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대단한 수준에 오른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안 먹는 야채를 먹일 수 있다면은, 예, 그런 두려움도 우리가 건강하게 표현하게 해라. 그 다음에 사랑이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능력 부여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방답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다. 예. 그것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상대방의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간에 이 빙산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아이들은 열 몇 살, 십 몇 년간 살은 그것이 그 아이의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성인으로 자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아이를 마치 인격이 다 완성된 양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데 왜 그 아이를 다 된 것처럼 평가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직하려면 있잖아요. 정직하려면 정직한 아이로 만들고 진솔되게 만들려면 빙산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잠재된 능력이 있다.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정직하면 뭐 손해본다, 사기 당한다 이런 그 개념이 우리 많잖아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뭐 정직하면 너 그럼 바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정직해서 피해볼 뻔했던 사람이 있어요. LG 회사에 어렵게 입사해가지고 인턴 사원으로 6개월 동안 계약을 하고 인턴 사원으로 6개월 동안 이제 지내는 중에 삼성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 인턴 사원 중에 삼성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면접을 보는 겁니다. 이제 인턴 사원은 두 달 남았는데 거기 합격했으니 이제 삼성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에 갔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당장이라도 이 삼성에 근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당연하죠. 제가 삼성을 얼마나 고대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합격하고 다닐 수 있게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내가 다니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답니다. 항상 정직을 배워서 그런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LG 인턴 사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남았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턴이라고 하는 그 두 달간의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게 제 마음에 걸립니다. LG 회사에 계약한 그것을 나는 그 의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두 달간만 참아주신다면 그 인턴을 마무리 끝내고 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후후를 털고 삼성에 와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분골 세신 헌신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합격시키겠어요? 그런데 합격시켰답니다. 그 질문 자체는, 그 질문 자체는 그와 비슷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 삼성에 근무할 때 그 비슷한 제안이 들었을 때 너는 삼성을 그만두고 떠날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판단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직이 이 사람을 합격시킨 거죠. 꼭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인터넷에 들어서 정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거짓말하는 아이로 키워왔던 거예요. 새 트럭을 사줬는데 트럭이 망가졌어요. 장난감 트럭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 트럭 망가진 것을 알고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트럭 어디 있니? 트럭 어디 있을 거예요? 트럭 타고 노는 거 못 봤는데 어디 있겠죠 뭐. 한번 가져와 봐라. 아빠가 한번 보고 싶다. 누가 훔쳐갔어요. 그쯤 되면 화가 나는 거죠. 너 왜 거짓말해? 트럭 네가 망가뜨렸잖아.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 있죠.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겠잖아요. 이건 우리가 거짓말하게 만든 겁니다. 새 트럭이 망가진 모양이구나. 아니면 새 트럭이 망가졌더구나. 참 아깝다. 네가 그거 참 타고 다니는 거 참 좋아했는데, 이렇게 읽어주면 아이가 그걸 왜 거짓말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아빠,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는 아이로 만들었어요. 지저분한 방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웠어요. 뭐라 그러죠? 내 방 치우라고 했는데 넌 치웠니? 그러죠? 그럼 아이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예, 그래버립니다. 네가 치웠다고? 정말 치웠어? 아무 말 못하죠. 거짓말하게 만드는 게 거짓말하게. 만약에 있잖아요. 엄마가 방 치우라 했는데 치웠니? 그런데 네, 안 그러고 아차!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충하듯이 내가 물었는데 그런데도 네가 사실대로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점점 힘들게 하네. 학교에서 결석했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너 오늘 학교 갔니? 물어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 오늘 결석했다던데? 하고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러저러해서 결석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할머니 미워! 그러잖아요.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할머니가 밉다니. 하면서 막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면 뭐 써? 그러면 이 아이가 바로 이게 말을 고쳤으면 좋겠는데, 정말 미워! 뭐, 할머니가 만약에 어쨌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민망스러워서 엉덩이 때리잖아요. 그럼 얘가 맞기 싫어서 뭐라 그래요? 엄마 사실 할머니 나 좋아. 그러잖아요. 얘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감정을 거짓없이 얘기했는데 의도 터지는 거예요. 감정을 거짓말로 얘기하면 칭찬받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예. 그럴 때 실제적으로 진실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아이들은 왜 거짓말하느냐? 진실을 얘기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실되게 얘기해도 괜찮다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이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63빌딩만큼 큰 사람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3빌딩만큼 큰 사람 있어? 얘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실제로 엄청나게 큰 사람 본 거예요. 63빌딩만큼 큰 사람을 봤어. 그러면 그냥 문제시 삼으면서 너 엄마 얼만큼 사랑해? 하늘 땅만큼 사랑해. 그거는 좋아해요, 마. 이상하죠? 그 말도 안 되는 거는 좋아하면서 63빌딩만큼 큰 사람 봤다는 건 크게 문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아주 큰 사람을 본 모양이구나. 거인을 봤나 보지. 아주 큰 사람을 본 게 틀림없나 봐.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얘기할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떤 아이는 모래 가지고 있잖아요. 모래 가지고 이렇게 이 표현이 어떻게 되려고 모래 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었는데 모래가 이렇게 점점 허물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어 내려가요.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기껏 모래 길을 만들었는데 태풍이 다 허물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태풍은 무슨 한 점 없는데 무슨 태풍이야? 얘가 엉뚱하기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이거를 지난 며칠 전에 TV 속에서 태풍 피해를 본 거예요. 태풍 피해가 이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 아저씨들 보면 무조건 다 아빠라 그러잖아요. 아빠? 아빠 그러잖아요. 그게 대상이 아빠라서 아빠라는 게 아니라 아저씨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아빠랑 비슷하니까 그냥 아빠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연상하기를 태풍으로 연상한 거예요. 아우, 그렇게 애써 만들었는데 태풍이 다 허물었구나.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닌데 그 잘못된 양 막 얘기한다는 거죠. 감정을 읽어줘야 아들이 정직해지고 자각한다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도서관 이게 고무인도 있고 그런데 애가 안 가둬준 모양이에요. 날짜도 지났는데 그러면 도서관에서 빌린 책 반납했니?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너 도서관에서 빌린 책 반납길이 지났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 하듯이 막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청문회 할 때 막 그러잖아요. 청문회 할 때도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뭐뭐 했군요. 당신 뭐뭐뭐 했군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번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뭐뭐 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또 바로 반격하죠. 씨일 때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잘못한 아이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큰 잘못을 해도 그것을 꾸중부터 하지 않고 해결부터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문제 아이들이니까 뭐 파출소나 경찰서에 전화 오면 거기 가서 그것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막 이제 불러요. 부르면 새벽 1시, 2시, 3시 막 좋습니다. 그럼 저는 가서 우선 그걸 해결해 줘요. 막 해결해주면 해결해주는 그 가운데 아이들한테 가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누구누구 있었고? 막 먼저 제가 알아요. 다 고치질 않습니다. 그러면 다 얘기를 해요. 그래? 알았다. 형사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쭉 얘기를 해요. 그게 딱 해결합니다. 딱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면은 새벽 뭐 3, 4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은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러면서 학교에서 혼내줍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해결하는 것을 먼저 보고 나선,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새벽 한두시고 뭐고 전화를 합니다. 저 선생님은 해결부터 하는 선생. 꾸짖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해결부터 하는 선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먼저 보이고 나중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각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왜 넌 그렇게 이기적이니? 왜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왜 넌 그렇게 이기적이니? 너 왜 그래? 이럴 때는 너 왜 그런 그런 짓을, 멍청한 짓을 했냐?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래? 할 때는 어른들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뜻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수학 문제 풀듯이 왜 넌 그렇게 이기적이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기적이지 않은 내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아이들은 다르게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울. 거울이기 때문에 너 왜 너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면 난 이기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 것을 나눠주면 동생이 좋아할 텐데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널 지적하는 게 아니죠. 이기적이지 이게 아니,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넌 내가 한 말은 죄다 잊어먹니? 이거보다는 기억하기 힘든 것들이 있긴 해. 예. 예. 이게 너무 어렵죠, 이거는? 엄마랑 한 얘기를 잊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상기해도 됩니다. 엄마랑 약속한 게 있는데, 라든가.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왜 넌 늘 시간을 지키지 않니? 이러잖아요. 내가 늦으면 걱정되더라. 내 나전달법이죠? 나전달법. 나의 감정을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넌 어수선하니? 뭐가 될까요? 차분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 이것도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보기에는 어려워도 막상 해보면 더 어려워. 그런 거 비슷하죠? 어떤 건 차분하지 않은 것도 있어. 씹는 것도 있어. 뭐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들을 얘기해 주자는 거죠. 왜 넌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니? 넌 아이디어가 많아. 이건 대단한 수준이 돼요. 간단하게 있습니다. 왜라는 걸 빼려고 노력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다가 딱 하고 멈추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고 다른 말을 하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왜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를 빼자. 그러면 그 왜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말이 안 나오게 됩니다.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왜 하고 아차 왜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이 그 빨간 쪽의 글씨의 그 대화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라는 것만 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것이 생각되진다는 겁니다. 네. 교육 이데올로기라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이게 중요한데 제가 고민 많이 하는 게 자녀 교육이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참 건들기 싫은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은 정체성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교육 이데올로기예요. 교육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의무교육부터 시작하잖아요. 의무교육이 지금은 중학교까지 돼 있어요. 중학교까지. 근데 중학교까지 그 의무교육 대상으로 이렇게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둘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실업계하고 인문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둔 겁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두고 그다음에 인문계보다 더 특화시킨 학교가 특목고등학교예요. 특목고들. 그다음에 이제 대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육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게 강요하는 사상을 얘기하는 건데 교육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해먹기 힘든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이 그 불을 누리고 그 기업을 이끌어 가려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부에. 그럼 정부에서는 그들에 맞춰져서 그 재원을 양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교육 대상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 경쟁을 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 나온 다음에 이제 대기업으로 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전문인으로 가는 의사나 판사 외에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장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쏟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우리가도 몰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중학교 때 한번 나눠요. 중학교 때 직업 학교하고 그리고 인문계로 나눠집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직업으로 이렇게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끝나고 나서도요. 여기서는 배로 그러니까 대학 정원의 배로 뽑습니다. 배로 뽑아가지고 거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한 번 떨어지면 그러니까 100명 뽑는데 만 명 뽑는데 2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2만 명 뽑았다. 그러면 2만 명 안에 못 들면은 평생에 대학 들어갈 시험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이 2만 명, 2만 등에 안 들어가면.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2만 중에서 만 명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만 명은 어떻게 하냐면 대학을 가입학시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의 교육을 하는데 고등학교보다는 좀 어렵고 대학교 1학년보다는 좀 쉽게 6개월 동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평균 85점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 대학교에 입학시켜요. 그러고도 안 되면은 평생 입학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이 박탈당한 사람들은 좌절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생각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1억 연봉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 사람보다 다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간 친구들은 오히려 그 봉급쟁인데 이렇게 간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럽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특기적성 교육을 이렇게 막 하는데 어디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디는 고등학교만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12과목이잖아요. 12과목을 나눠서 가르칩니다. 나눠서 가르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이다 그러면 우선 국어는 항상 배워야 된다. 국어 항상 가르쳐요. 영어는 일찍 배워서 쓰자. 영어는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수학은 2학년 때 배우자. 수일은 2학년 때 배우고 수인은 3학년 때 배우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과학은 2학년 때 배우자. 역사는 커서 배우자. 역사는 커서 배우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는 다 예체능이죠? 그 다음에 다 예체능이죠? 그 예체능은 이렇게 구경, 뭐 여기 뭐 하나 또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죠? 예, 사회 뭐 역사, 이거 사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세 과목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거죠. 일주일에 4시간만 하던 것이 영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영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나머지 오후 시간은 뭐 하는 거냐? 오후 시간은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 거예요. 특기적성 교육을 해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음악 부분, 그럼 음악 부분은 기악을 한다니. 기악도 여러 가지잖아요. 바이올린, 무슨 뭐 플룻, 뭐 피아노 여러 가지 막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술도 뭐 여러 가지. 체육도 여러 가지입니다. 기술 과정. 뭐 대패질하는 거, 뭐 목강, 뭐 여러 가지예요. 그것을 자기가 신청해가지고 오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과목은 한 달이면 끝나고 어떤 것은 3년 동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몇 개씩 자기가 수강 신청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 쪽인지 내 재능이 직업 쪽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의 적성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특기 적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기가 자연스럽게 대학을 갈 것인지 직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경쟁해야 돼. 경쟁해서 고등학교 때 좀 탈락하고 무조건 경쟁해. 그래서 우수한 재원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울대 총장은 속가내기 하겠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너희가 뭐 내신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속가내기 하겠다. 그런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우수한 아이를 뽑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수한 아이들을 진출시키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많은 아이들이 소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 시험 보는데 박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불건강한 사회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교육 이데올로기예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직업을 잃었어요. 다시 직업을 가지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후배가 있다든지, 동기생이 있다든지, 선배가 있다든지,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나는 밑바닥부터 일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나는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의 잠재력을 개발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몰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고 가면 아이에게 있는 빙산 있잖아요, 빙산. 아이에게 있는 그 잠재력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다 모르는 거예요. 에디슨, 그는 엄마한테 편지, 학교에서 편지 왔을 때 편지 보면은 이 아이는 너무 지능이 낮아서 보통 학교에는 다닐 수 없습니다. 3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나중에 청력도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돼 있잖아요. 안델센, 공부 못해가지고 삼류 배우로 직업을 이렇게 가졌답니다. 그런데 30대에 동화에 관심을 두고 동화를 써가지고 최고의 동화 작가가 됐잖아요. 파스테르, 아주 게으르고 낚시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이래요. 20대에 과학이라는 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좋은 살기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살렸대요. 살균도 안 되는 우유를 먹고 많이 죽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두각을 냈느냐, 처음부터 영재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자기만의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렇게 몰고 가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학교 아시죠? 동물학교. 아,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에 단편에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들은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의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만들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달리기, 나무 오르기, 날기, 헤엄치기 등으로 짜여진 교과 과목들을 만들었다. 편리한 교육 일정의 진행을 위해 모든 동물들이 예외 없이 전 과목을 공부해야만 했다. 우리는 수영 과목에서 실로 눈부신 실력을 발휘했다. 사실 그 과목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지도 교사보다 오리가 훨씬 뛰어났다. 그러나 오리는 날기 과목에선 겨우 낙제점을 면했으며 달리기 과목은 더 형편없었다. 달리기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오리는 방과 후에도 혼자 남아 더 배워야 했으며 달리기 연습을 위해 수영 과목을 포기해야만 했다. 달리기 연습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오리는 발에 물갈퀴가 너덜너덜해졌고 그 결과 수영 과목에서조차 겨우 평균 점수밖에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평균 점수만 받아도 다음 학년으로 무난히 진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토끼는 달리기 과목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당당하게 학교 수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영 과목의 기초를 배우느라 너무 많이 물속에 들어간 나머지 토끼는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말았다. 다람쥐는 나무 오르기 과목에선 따를 자가 없었다. 그러나 날기 과목에서 교사가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무 꼭대기에서부터 날기를 시키는 바람에 다람쥐는 좌절감만 커져갔다. 그리고 무리한 날기 연습 때문에 근육에 자주 쥐가 났으며 그 결과 나무 오르기 과목에서조차 미, 달리기 과목에선 당연히 양을 받았다. 독수리는 무기 과목에서 독수리는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큰 날개를 퍼덕여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바람에 자주 지적을 받았다. 독수리는 교사에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누구보다도 가장 높이 날고 탁월한 활공 능력을 가진 독수리였건만 졸업할 때까지 끝끝내 문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학년이 끝날 무렵 수영도 곧잘 자라고 달리기와 오르기와 날기까지 약간 할 줄 아는 비정상적인 뱀장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졸업식장에서 답사를 읽는 학생으로 뽑혔다. 한편 대초원에 사는 야생 개들은 학교에서 땅파괴와 굴파괴를 교과 과목에 포함시키지 않는 바람에 남들처럼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학교 밖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교육과 관련된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만 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오수리에게 보내 개인 지도를 받게 했으며 훗날 땅돼지와 돼지, 굴을 파서 땅속에 사는 북미산 쥐 등과 힘을 합쳐서 성공적인 사립학교를 시작했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저는 슬픈 게 이 독수리예요. 날라서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발로 밟아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파닥파닥 되니까 문제 취급받는 겁니다. 그 멋있게 올라가서 탁 앉아내는데 내 마음껏 올라가면 안 될까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의 능력 그런 것이 개발되지 않고 오히려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동영상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누가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경쟁의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 전교 1, 2등을 하면 메달을 줬어요, 메달. 메달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메달에 메달인 것 같아, 내가. 예? 무슨 말 알지?
그냥 목매달 왔구만.
메달에 메달이었어. 그래서, 아, 저 메달을 타고 싶어서.
전교 1, 2등을 다투었고, 모의고사에서 도 전체 3등을 할 만큼 수재였던 김태연 씨. 그가 고교 3년 동안 받은 5등 상장만도 여러 개다. 학창시절 그의 자부심이자 보람이었던 화려한 성적표와 영광의 상장들. 이런 것들이 지금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
상장을 먼저 받고 나서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장선생님하고 인사하고 내려오고 아래 밑에 강당에서 다 박수치고 있고. 열심히 살았다.
성적이 국한해서만 보면
그는 현재 한 기업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법관이 꿈이었던 그는 무난히 법대에 진학해 사법고시 준비를 했었다.
사법시험이라는 그 시험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수년에 걸친 그런 노력들이 아무 결과 없이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었을 때 이미 젊은 30대의 시절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저 머리가 많이 빠져 있는데 머리도 이제 희끗희끗해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게.
고시를 포기하고 늦깎이로 사회인이 된 그는 남보다 뒤처진 세월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쉼 없이 달려왔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직위를 갖고 또 꼭 어떤 타이틀을 달고 이런 것이 이 고등학교 성적표처럼 그렇게 적용되진 않는다 이거지.
공부도 못하지 않고 잘하지도 않고 중간에 평범하게 이렇게 이제 왔던 거고 평범하게 하니까 뭐 평범한 대학을 가고 뭐 이렇게
중간 정도 성적으로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았고 평범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김영덕 씨. 그는 현재 한 IT 기업체의 사업부를 책임지고 있다. 10년 전 동료들과 함께 벤처 기업을 만든 김 씨는 무인 원격 검침 장치를 개발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자산 가치가 100억이 됐을 때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때.
영화나 뭐 이런 책에 보면 예. 잠자고 일어나니까 뭐 밖에 있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보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류대학 출신도 아니고 든든한 배경도 없는 그에게 이런 대박이 찾아온 것은 결코 운이 아니었다.
자기가 이뤄놓은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어떤 뭐냐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 그 꿈은 꼭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618명 정도의 재적인원 중에서 614등까지도 했던 기억이 나요. 원래고사에 결과물이지만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최악의 형편 없었죠.
성적은 늘 바닥을 맴돌았고 한번 멀어진 공부에는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만년 꼴찌 이민 씨는 그림자 같은 학생이었다.
선생이라고 참 엎치락 뒤치락 한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내가 학교 다닐 때 저 아이들에게 눌려서 학교에서 별반 대접을 못 받았지만 사회에 나오니까 훨씬 또 인생을 풍요롭게 보거나 넓은 시야에서 보고 살아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구나.
그 제가 오늘 잠재력 개발을 시키는 것, 그것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저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을 시키는 것이 더 훌륭하고 현명한 교육 방법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는데 시간이 너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 돌리기로 하고요. 내일은 칭찬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기간까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더욱 허락해 주시고 그 아이들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하게 자라서 일꾼 삼을 때까지 더욱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아이들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또한 그 말씀이 굳게 세워주셔서 가르쳐야 할 마땅한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그렇게 교제 나누는 가운데 가정의 행복과 또 교회의 그 큰 힘이 될 줄로 저희가 믿고 의지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